할렐루야. 우리 자우리 인사 좀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 12장으로 들어가는데 12장서부터 14장까지는 사실 큰 주제로 성령과 은사에 대한 장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름 붙이기를 은사장이라고 하죠. 바울이 이 은사장을 왜 이렇게 큰 범위로 다루게 되었을까? 우선 그 세밀한 부분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영적인 분위기 그리고 그 토양 이런 것들을 벌써 잊었을 테니까 우리 초기에 들었던 이야기들을 좀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발췌를 해서 한번 다시 기억을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오늘 바울이 의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고린도 도시는 항구 도시이면서 굉장히 돈의 흐름이 많은 풍요한 도시입니다. 때문에 성적인 타락도 다른 도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심했고 또 그것이 그 지역의 밑바탕에 깔린 하나의 큰 색깔이고 문화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는데 이 고린도 도시 사람들은 또 지식 숭상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굉장히 그 엘리트주의죠. 우린 그래도 잘 살고 또 말하자면 10%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해서 그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지식을 굉장히 숭상하는 소위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속에 이제 복음이 들어갑니다. 근데 교회도 그런 패턴에 휩싸여서 엘리트주의로 교회가 계속 목양이 되어 왔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독 이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웬만한 교인들이면 한 가지씩 다 은사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용어가 뭐냐 하면 이제 고린도 전서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용어지만은 신령한 것 또는 영적인 것 이런 표현 이런 단어를 굉장히 그 교양의 언어처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성도군 간에 영적인 문제 또는 신령한 것 이 정도 표현 못하면 성도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영적인 엘리트주의에 이들이 깊게 빠져 있습니다. 그걸 바울이 목회 리포트를 통해서 듣고 알죠. 해서 정확하게 교정시키고 과연 신뢰하는 것이 뭐고 영적인 것이 뭐냐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오늘 첫 언어를 그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1절을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거기 첫 언어가 뭐로 등장을 하죠? 신령한 것. 자, 이 뉘앙스를 이제 조금 아시겠어요? 이런 뜻이 됩니다. 직역을 하자면 너희가 신령한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갖는 거 나 아주 환영한다. 더 풍성히 더 깊게 알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좀 바로 알자.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슬쩍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또 유행처럼 입에 붙이고 사는 신령하다는 거 영적이라는 거 이것이 어떻게 잘못됐고 무엇이 신령한 것이고 무엇이 영적인 것이지 않느냐 이걸 이제 바울이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드러내는 겁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주 원칙적인 전제 하나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죠. 너희가 지식인이라고 자처를 하고 신령한 것 찾는데 원래는 출신이 어디 출신인지 아느냐? 이거 잊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과거에 우상을 섬기던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성령의 바른 역사라는 것은 뭐냐? 이쪽으로 성도들의 관심을 잘못된 이해를 고치면서 교정시키려고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름대로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다고요. 우리 교회 정도면은 영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이렇게 은사 받은 사람도 많고 김 집사도 신령하고 박 집사도 은사를 받았고 하니까 우리 교회 정도면 대학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격이야. 이런 아주 이상한 비틀린 의식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고 그 영적이라는 것, 신령한 것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문제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상대적으로 은사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당연히 은사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은사란 다 주는 것도 다 받는 것도 아닌데 상대적으로 못 받는 사람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은사를 가진 자들이 이것을 슬슬 신분의 차이 내지는 계급으로 어깨에 얹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은사 받았어? 아니, 은사도 못 받았어?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기도 좀 더 해야 되겠네. 왜 저 사람은 은사를 못 받지? 성경을 안 읽는구만. 철이 안 나오더니. 그런 사람에게 은사 주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철저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따로 있는데 자기들에게 주어진 은사가 어느새 자기의 신앙적 신분이 되고 심지어는 이게 계급이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초반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교회적 아픔 문제가 뭐였습니까? 분쟁이었어요.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다고요. 이 은사 문제가 교회 분쟁을 촉발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사파와 은사를 받지 못한 쪽으로 나뉘어져서 은사 받은 사람은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은사 못 받은 사람은 이러고 다니고 교회가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일부러 첫 절서부터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이 그들이 좋아하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비틀린 의식을 바로잡고 진정한 신령한 것이란 진정한 영적인 것이란 뭔지 아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하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글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자, 3절을 한번 보십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로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한글 성경이 이제 어차피 번역 과정을 통해서 마련된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무슨 말인지 그 일본 말로 아리까리하고 애매한 표현들이 좀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절, 2절, 3절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은사에 대해서 제대로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론을 조금 지루하게 끌고 갑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좀 명확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고린도 도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어떤 영적인 흐름을 누구든지 알고 있는가 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불러다가 자기들의 경쟁자에게 저주를 해줄 것을 신원하는 기도와 기원을 합니다. 이 고린도 도시의 경향이고 풍토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이 그 패턴을 차용합니다. 자기들이 새로 믿기 시작한 복음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교회가 이제 분쟁이 있는 교회다 보니까 이런 분쟁이 있든 없든 간에 그걸 막론하고 교회라는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솔직히 대답해야 돼요. 꼴배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웅숭웅숭 하지 말고 대답을 정확히 합시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있을 수 있죠. 예, 있을 수 있죠. 뭐 그게 정상일 거예요. 아마 사람이 모여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자, 그런데 지금 교회 분위기는 이래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상하게 은사가 하나도 없어. 왠지 그 사람만 만나면 눌리고 쓸데없는 컴플렉스에 붙잡혀서 괜히 시기가 나고 미워져요. 심지어는 이게 이제 교회 분쟁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의 승리는 나의 곧 패배가 되고 저 사람의 행복은 내 슬픔이 되는 거예요. 이거 교회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 지상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앙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하던 그 행태를 그대로 차용해서 예수님에게 그 부탁을 하더라고요. 주님, 저 사람 아주 죽이지 마시고 아주 바닥에 좀 한번 파묻어 보십시오. 이렇게 저주를 예수님에게 신원을 하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론도 잘못된 거고 성령의 은사의 문제에서 기초적으로 틀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얘기예요. 3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저주할 뿐으로 오해를 갖고 있다고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제 잘못된 신앙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고의 신앙 고백에 정점을 찍는 행위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가 두 차원에서 고백할 수가 있죠.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건 신앙의 출발점에서 이 고백이 가능해요. 아,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영역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속량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인 건 알고 이해하고 고백해요. 그런데 거의 엉키는 부분이 어느 쪽입니까? 주님이 나의 구주를 넘어서 주인이 되시는가? 이걸 우리는 보통 제자 훈련 용어로 로드십이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는 고백은 철저히 내가 그분 아래 종으로 섰다는 자기 인식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고백은 됐는데 뭐가 안 돼 있어요? 주님이 주로 고백이 안 돼 있어요. 모든 인생의 우주적 한복판에 가장 큰 주제자요 주인은 누구이신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이 영역까지 갭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역사요? 누구의 역할이라는 얘기를 합니까? 성령님의 역사요?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4절부터 많은 종류의 은사가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여러 종류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헛뜯는 거예요. 나는 그 중에 어떤 은사를 좀 기도할까? 이렇게 들으면 그건 결론적으로 오늘 설교를 잘못 들은 겁니다. 사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은사를 열거하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지가 뭐냐면 이것이 다 한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역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은사도 저런 은사도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성령님의 역사이다. 여기에 더 큰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은사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큰 전제 하나를 깔고 들어갑니다. 뭐냐 하면 은사에는 크게 두 영역이 있어요. 누구나 받는 은사가 있어요. 자, 은사라는 게 뭡니까? 헬라말로 카리스마. 이게 은사라는 말인데 이건 말 그대로 선물 또는 거저 받은 것, 은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에게 조건이나 근거가 없다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한 게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은사라는 개념을 좀 잘못 쓰죠. 어우, 저분 카리스마 있어. 이런 쪽으로 은사를 잘못 이해하는데 원래 은사가 갖는 용어의 뜻은 인간에게 근거나 동기나 조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뿐이에요. 주시는 분과 우리는 맡은 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은사를 통해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은사에는 어떤 두 가지 영역이 있느냐? 누구나 받는 영역이 있어요. 뭘까요? 구원입니다. 구원은 뭐예요? 큰 의미에서 은사입니다. 왜 은사입니까? 거저 받은 거니까. 선물이니까. 내 의지와 동기와 근거와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 구원도 큰 의미에서 은사예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살아가는 이 세계도 보면 세상도 보면 진짜 중요한 건 누구나 다 주죠. 공기. 어떤 사람에게는 주고 어떤 사람에게 안 준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철저하게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선물은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다 줍니다. 그런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는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줄 수 있어요. 오늘 후자의 항목을 성경이 열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십시다.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앞을 좀 보실까요? 자,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나 같고 여러 가지나 같고 여러 가지나 같고 딱 세 번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의 위치가 다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은사는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예요. 성령님 홀로의 역사도 아니고 성자 예수님의 홀로의 역사도 아니고 성부 아버지의 홀로의 역사도 아닙니다. 은사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이 함께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이 창조의 세계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신 세계예요. 마찬가지로 은사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역사인데 여기에서 일정한 패턴이 하나 있죠. 여러 가지나 같고 여러 가지나 같고 이 말은 뭘 강조하고 싶은 건가 하면 제목을 붙이자면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얘기합니다. 통일성은 뭡니까?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통일돼요. 어떤 은사든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믿습니까? 어떤 은사든지 삼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다양성은 뭡니까? 은사는 성경에 나타난 은사만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도 보면 여러 은사가 또 다양하게 나타나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열거된 은사와는 또 다른 양태의 은사가 로마서 12장에 쭉 소개되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이 은사의 항목의 구체적인 전부가 아니란 뜻입니다. 은사는 하나님만큼이나 넓어요. 하나님만큼이나 다양해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것은 저도 지금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절대적으로 이거를 한쪽에 원리화시키면 실수가 벌어져요. 아, 이런 은사도 있구나. 또 로마서에는 여러 더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내면적인 은사를 로마서에서는 소개합니다. 돕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이걸 전부 은사의 영역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열거된 은사는 보편적이고 외부적으로 두드러진 은사의 항목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5절을 보세요. 7절을 보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매우 중요하니까 마크를 좀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교회 성도들에게 각각 다양한 형태로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교회를 유익케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지금까지 한국교회 은사를 받은 분들의 그 왜곡된 행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사를 첫째 계급화시키거나 둘째 자기를 치부하는데 은사를 사용하다가 하나님이 그 은사를 걷어가 버리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주신 분 마음대로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사용이 안 되면 하나님이 분명 걷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마당 쓰려고 빗자루 줬는데 안 쓸고 그걸로 칼싸마고 장난치면 뺏어가요. 간단한 이치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유익히 하라고 은사를 줬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재고 다니고 밥벌이하고 다니고 계급화시키고 교만을 떨면 하나님이 그 은사 두지 않습니다. 걷어갑니다. 이거는 물질의 은사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어떤 은사든지 이 원리는 똑같고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은사 문제에 대해 조금 더 몇 가지 신뢰를 말씀드리고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홀 안에 천 명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불이 나가가지고 깜깜해요. 그럼 천 명이 편안한 시선으로 시야로 글을 읽고 예배를 드리려면 이 천 명 앉을 공간에 한 전등을 몇 개쯤 켜면 될까요? 천 개.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다 켜야 될까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저 한 10명에 한 개 정도 키면 되겠죠. 그러면 전등에 한 몇 개 달면 모든 천 명이 골고루 시야를 확보해서 글을 읽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한 100개쯤 키면 될 것 같아요. 그렇듯이 은사는 누구나 다 필요 없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한 몇 사람 개인에게 은사를 맡기는 거예요. 너 이거 맡아서 여러 사람을 좀 유익히 해라.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여행 가는데 회계가 50명이 간다면 50명이 다 회계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회계는 많아야 한두 사람만 하면 돼요. 나머지 48명은 편안하게 돈 걱정 없이 출납 걱정 없이 수영도 하고 등산도 하고 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작 돈주머니 맡은 사람은 이거 잊어버릴까 전전긍긍하면서 제대로 놀 수가 없죠. 그럼 뭐 하려고 자꾸 달라고 그래요? 고달파요. 은사 가지면. 굉장히 고달픕니다. 그 실제 은사를 가졌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거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정말 고달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맡긴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될 책임도 또한 있죠. 자, 이제부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7절. 8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자, 여러분 여기서 지혜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런 성경의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 로고스라는 건 전부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조금 더 바르게 번역을 하자면 지혜의 말 그 뜻입니다. 즉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연설, 담화, 전달력 이런 뜻입니다.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어떤 분은 여기서 이제 청중을 향해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데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청중도 모르겠거니와 자기도 모르겠고 뺑뺑 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같은 내용, 같은 얘기인데 어떤 사람은 아주 3D로 얘기를 해. 이렇게 스토리가 막 살아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달라요. 그것은 은사의 차이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내용을 선포하거나 전달할 때 갖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런 능력을 은사로 받은 사람이 있다고요. 3D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모노예요, 모노. 그래서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헷갈리고 청중은 더 헷갈리고. 그럼 뭐 열심히 얘기한 것 같은데 나중에 일어나서 나갈 때 보면 머릿속에 별로 남는 것도 없고 제가 이쪽에 속하지 않나 항상 고민을 많이 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둘째, 자 8절 중반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무슨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여기서 지식의 말씀이라는 것은 앞에 얘기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구분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논리력을 얘기합니다. 이건 주로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냐면 학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이제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보통 책을 한 20권 정도, 평균 20권 정도 참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좋은 강해자 목사님들이 쓴 책도 참고를 하고 또 신학대학 교수들이 쓴 책도 참고하고 또 저명한 신학자들이 쓴 책도 참고를 해요. 저는 이제 이 고린도 전서를 티슬턴이라는 학자의 책을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그 평생에 걸쳐 흘린 땀의 결실에 그 학문적 세계를 참고해서 읽다 보면 신음을 토할 것 같은 대목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이야, 학자는 정말 학자구나. 어떻게 깊은 이런 그 시대의 배경으로 들어가서 속사를 파고 들어가서 어떻게 그 시대의 용어를 들추어내가지고 이거를 하나의 커다란 3D 모양으로 이렇게 구현해내고 살려내는가. 아주 놀라운 논리력으로 설명을 해요. 그 영역을 사실은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설교를 위해서 책을 참고하다가 저는 매번 그러는 건 아닌데 그 저자에게 감사의 메일을 보낼 때가 있어요. 당신 책을 통해서 참 온 교회 성도들이 많이 유익을 얻었다. 고맙다. 그러면 기겁을 하고 답장이 와요. 뭐 그런 메일을 다 보내냐고 그렇게 이제 답장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일교회는 사실 사람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 좋고 목회자가 되는 것도 좋은데 사실 많은 좋은 신학자를 길러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연구 결과물 하나가 역사를 이렇게 물줄기를 바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삼일교회 많은 젊은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신학교 지망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좋은 신학자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로이드 존스 같은 분들, 또 한 시대를 풍미했던 황금의 입 스펄전 같은 설교자들, 또 좋은 신학자들, 또 한국 신학계가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인 김세훈 박사 같은 인물들, 이런 분들이 우리 삼일교회에서 배출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어도 아멘을 안 하죠. 아멘 좀 합시다. 여러분들이 그 주역에 준비되는 일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물론 좋은 기업가도 나오고. 자, 세 번째로 들어갑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아멘. 자, 9절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했죠. 첫째는 믿음의 은사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은사.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믿음이 은사예요? 여기 분명 은사라고 돼 있네요. 그럼 여기 믿음은 뭘 말할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그 믿음일까요? 분명 그 믿음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뭘까요? 이런 뜻입니다. 들어두십시오. 열광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과 자비를 격려하는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적합한 롤모델이 있죠.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슨 책을 띄었죠? 무슨 책을 봤는지도 기억이 안 나죠? 디도서. 디도서의 중심 인물이 디도 아닙니까? 그레데 섬. 어떤 섬이에요? 시장성의 논리가 강하고 포악하고 성격이 급하고 아주 용광로처럼 들끓는 섬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섬에 누구를 보냅니까? 디도를 보내요. 디도는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이 디도는 분쟁과 격려의 자리에 보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동역자였습니다. 디도가 가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죠. 그러니까 여기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인가 하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통해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고 격려케 하는 인물을 얘기합니다. 그런 인물이 사실은 많지 않고, 그런데 그것도 성경에서는 뭘로 인정을 하냐면 은사로 인정을 해요. 은사. 교회 안에는 전부 뭐가 되려고 그래요? 전부 바울 되고 모세 되려고 그러는데 바나바 하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가 가는 곳에는 항상 격려가 있고 회복이 일어나요. 모든 사람들이 사울의 회심을 의심했을 때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사람이라는 건 단편의 그림을 가지고 평가할 수 없지 않냐. 진짜 회심을 했다면 이처럼 감사한 일이 또 어디 있겠냐. 기다려보자. 그래서 사도들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향해서 이 바울을, 아니 그 당시는 사울이었죠. 사울을 청구하는 인물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에요. 격려자. 우린 전부 머리가 되려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식의 영적인 잘못된 경쟁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다 사도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할이 다르지만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또 성경을 볼까요?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랬어요. 근데 이 병 고치는 은사라는 표현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뭘까요? 왜 복수로 썼을까요? 여기 복수로 쓴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만큼 다양한 툴로 다양한 병을 고치는 은사와 역사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가 병 고친지도 몰랐는데 병이 낫는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저는 사실 그런 경험을 좀 했어요. 몇 번, 지속적으로 있었던 건 아닌데. 저는 병 고치는 은사가 없습니다. 또 잘못하고 찾아오지 마세요. 오히려 신방 가면 일찍 돌아가시기나 하시지. 신방 가면 일찍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오고. 그래요. 한 번은 이게 철야를 인도하는데, 그러고 나서 끝났는데 카드 몇 장이 들어오고 뭐 선물이 하나 들어왔어요. 보니까는 목사님 철회하실 때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병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거기 있는지도 몰랐고 무슨 병이 걸린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하셨고 자기 믿음으로 나으면 나았겠죠. 그러나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사할린스도 그런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새벽에 지쳐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 듣다가 7년 불치병에 한 형제가, 그래서 그 병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몇 번 바다에 뛰어들었던 형제예요. 젊은인데. 그 형제가 병이 나았었어요. 새벽에. 저는 그런 사연 있는 형제가 앉아있는지도 몰랐죠. 이건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에도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한 가지 손해를 보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성령 운동이 오순절 개통을 통해서 처음 들어오다가 이게 한국 교회 안에서 조금 과도한 분위기와 잘못된 열기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이고 개혁주의 입장의 교회들이 겁을 먹었어요. 우리도 성령론을 강조하면 젖장난다 해서 아예 교회 안에서 이런 은사 성령에 대해서 거론조차 안 해오는, 못하게 하는 분위기로 일색해왔습니다. 굉장히 손실을 본 거죠. 분명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칠 수 있고 성령의 역사로 병을 고칠 수 있고 그 은사가 나타나고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설명했죠. 그렇다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의심스러운 눈초리만으로 어허 이런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굉장히 가난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겁먹고 뭐 보고 놀란 가서 뭐 보고 놀란다고 겁먹고 지리짐작 아 뜨거워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고 고치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는 적극적으로 말하고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10절을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변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은사가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빼겠습니다.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는 오늘 한국에 너무 많은 그 논란의 소재가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방언에 관한 부분은 고린도전서 14장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 방언에 관한 내용은 다음 주 수요일 날 추석 때 다 고향으로 내려갔을 때 그날 하겠습니다. 그날. 네, 한가할 때. 한가할 때. 그래서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는 주제를 생략하고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절서부터 보십시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그랬어요. 능력 행함을.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라면 성령의 힘을 통해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열매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복음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가가 기초예요. 단순한 능력은 사탄의 유혹에 놀아나는 행태일 수가 거의 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건 목적이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의 실효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 지난주 시몬 마술사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능력이 있었죠. 근데 결국은 귀신의 장난이었습니다.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의 장난이었어요. 그런 어둠의 영계에 빠진 사람들에게도 능력이 나타나요. 분명히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것이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데 그 성령의 능력이 복음의 실효성을 위해서 나타난 능력인가를 얘기해야 돼요. 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 다양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지는 사람도 쓸모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태클이 걸리고 따지는 사람이 있으면 짜증나죠. 그런데 이면에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게 하나 있어요. 태클이 걸리고 따져질 때 일은 정확하게 됩니다. 그걸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응? 자, 그 다음 은사를 좀 볼까요? 10절을 보세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뭐죠? 예언함을.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바로 당신 내년에 이맘때쯤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이런 예언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바로 설교 말씀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보십시다. 어떤 사람에게는 무슨 분별이죠? 영들 분별함을. 자, 앞을 잠깐 볼까요? 고린도 교회 지금 영적인 분위기는 좀 혼란스러워요. 저마다 은사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지금 헷갈려 있어요. 저 사람이 능력이 분명히 있는데 저게 정말 귀신으로부터 어둠의 권세 잡은 자로부터 오는 능력인지 성령으로부터 오는 참된 능력인지 이걸 분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두 가지를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의 바른 이해를 가진 사람이에요. 저 사람의 능력이 성경이 지지하는 태도인가? 두 번째는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매일 밀착되어 있는 삶이 있는가? 이 두 가지가 검증된 사람 가운데 영들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요. 방언들도 동영상에 많이 떠요. 뭐 여러 가지 방언이 있죠. 또 다른 나라 방언도 있어요. 갑자기 뭐 영어가 튀어나온다든가 또 어느 러시아 선교사님은 갑자기 러시아에 간 지 얼마 안 되는데 갑자기 러시아 사람들 한복판에서 메시지를 전해야 될 그런 긴급한 순간이 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러시아 말 배운 적도 없는데 러시아 말이 막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런 다른 그 아더 랭귀지라 그러죠. 다른 나라 언어의 방언의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대부분 모든 방언의 은사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기와의 문제. 그래서 가끔가다 미련한 짓 하는 사람, 이 기도 인도하면서 막 자기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그 방언이 가짜냐 진짜냐를 떠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방언 은사의 원래 목적이 아니에요. 방언은 철저히 개인적인 용도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서 신비한 언어를 주실 때가 있죠. 또 조금 더 나누어서 설명을 하자면 혀끝의 언어가 있어. 설어라 그러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방언이 또 있어요. 자기가 이해하는 방언이 있고. 그러나 공통점은 이것이 유익이 되려면 중간에 반드시 통역자를 세워야 돼요. 그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사람. 자, 이 문제는 추석 때 우리 할 겁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을 정리 좀 하십시다.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쭉 열거한 다음에 제가 양쪽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어느 쪽의 느낌이 더 강한가를 한번 여러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마음속으로 대답을 한번 하십시오. 오늘 1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쭉 살펴본 바대로는 자 여러분 이런 능력과 은사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모하십시오. 골라 잡으십시오. 이런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한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의 뉘앙스가 더 맞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죠. 그래서 11절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업실이다. 그 작업실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미술관이다, 박물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업실이다. 작업실이라는 것은 어떤 작품의 목적을 가지고 계속 지금 진행 중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만들기 위해 지금 우리를 빚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하죠? 토기장이. 토기장이가 자기 집에 그릇을 만드는데 그 주인의 뜻대로 만들 권이 없겠느냐. 어떤 사람은 종지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사발로, 어떤 사람은 밥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가마솥으로. 그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1차적인 주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11절이 이렇게 끝이 나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다? 나누어지는 것이다.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는 그것을 뭐할 뿐이라는 얘기입니까? 맡은 자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계급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맡았다는 것은 이것은 뭘 전제로 하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이타적으로 섬기고 봉사하는데 유익을 위해서 이 은사를 주었다 그 말이에요. 자 넘겨서 어디를 가냐 하면 자 30절을 보십시다.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31절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놀랍게도 지금까지 병고치는 것도 대단하고 통역하는 것도 대단한데 더 큰 은사가 있답니까? 없답니까? 더 큰 은사가 있대요. 그걸 사모하래요. 자 그러면 더 큰 은사는 뭡니까?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31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게 12장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보이리라. 그럼 보이시겠죠? 그러면 12장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13장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고린도전서 13장은 전체 주제가 뭘 얘기합니까? 사랑. 그러면 여기서 말한 더 큰 은사는 뭘 얘기합니까? 사랑. 이건 누구나 사모해야 될, 구해야 될 은사로서 좋은 길을 보이겠다고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나 신유의 은사나 통역하는 은사나 이런 것들도 은사지만은 그거는 누구나 필요한 은사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더 큰 은사가 있어요. 누구나 삼아야 될 은사. 내가 너에게 좋은 길을 보이리라. 뭐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은사를 얘기합니다. 그분이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12장 31절이 그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성령님에게로부터 나오는 지엽적인 은사도 우리에게 필요는 하겠으나 그것보다 공기와 같이 절대적이고 누구나 사모해야 될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은사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 삼일교회가 은사라는 주제 앞에 맞닥뜨려야 될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랑이 없다면 나머지 지엽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은사도 별 무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대신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눈을 감고. 우리가 계획하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꿈꾸는 나라에 우리가 동원되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수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쓰임받는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청년들을 우리 성도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손길에 붙들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민족의 활로를 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람자와 캠문전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앞으로 모든 젊은이들이 모든 어린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로의 행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